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룻기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사실 룻기만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없어요. 이게 룻기가 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깊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해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 뭐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한 게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전혀 신뢰할 만한 집단이 아니다고 말한 사람이 거의 76%쯤 되고 한국교회는 그래도 참 세상에 뭔가 좀 기여할 만한 좀 좋은 집단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 하신 교수님 뒤에서 이야기를 좀 뒤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결과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걸 조사해놓고 이거 발표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막 내부에서 논의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인심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심을 너무 많이 잃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가 한국 교회 이미지를 다 이게 잡아먹어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큰 어려움을 앞으로 이제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런 통계 뭐 설문조사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좀 유명한 분들인데 좀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정말 영적 분별력 없이 그냥 좀 그야말로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너무 답답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에 룻기가 중요해요. 룻기가. 왜냐하면 이 룻기는요 사실 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룻기는 병든 시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빚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리고 타락한 시대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혹은 그 타락한 시대를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게 룻기거든요. 오늘 룻기 읽었던 본문도 보시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젠지 여러분 우리 몇 달 전에 사사기 묵상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 시절 교회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가를 고발하는 책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심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을 시내산 나라에서 1년 이상 머물게 하시면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좀 세상이 복이 되는 공동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사기 묵상할 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거룩한 싸움으로 부르실 때는 응답을 안 해요. 에브라임같이 힘 있는 지파들도 뭔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대접은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하지 않는데요. 가짜뉴스에 휘둘려가지고 40만 명이나 모이고, 그리고 그 40만 명 중에는 이스라엘의 정말 유명한 장로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다 모였는데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이요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해요. 베냐민과 싸워가지고 베냐민이 다 망하는 거죠. 이 자중질환은요 하나님의 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자중질환 일어나서 무너뜨리게, 마음 무너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는 그 시대 교회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사사기가요 타락한 교회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깊이 병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두 명의 레위인 나오는데 하나는 양식 찾아다니는 레위인, 돈벌이 하러 다니는 레위인, 또 하나는 첩질하는 레위인.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 교회를 새롭게 빚어내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줘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하나님이 열심히, 제일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돌보신 사사가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일 노심초사하시면서 제일 열심히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하셨던 사사는 삼손이 아닌가 싶어요. 삼손같이 방탕한 사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삼손은요, 마노아의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길러내신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삼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나시린 노릇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었는데요, 나시린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표지가 머리였어요.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하튼 애타해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병이 들 수 있느냐.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없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깊이 병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룻기가 보여주는 것도 그겁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시절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 산골짜기에 살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그렇게 깊이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룻기를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병든 교회 안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룻기예요. 룻기를 보시면 처음 룻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룻기가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실 룻기는 처음부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이 그 땅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어제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시편 81편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도요, 특히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들레헴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로 치면 밥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밥집. 이게 베들레헴,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이 이게 먹을 거, 양식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는요, 먹을 게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처럼 떡집, 밥집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먹을 것이 많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것도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예, 우리 성경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나봇에게 네 포도원 팔아라 이렇게 말할 때 나봇이 포도원 절대로 못 팔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거죠. 우리 조상들에게 줄로 지어주신 기업. 그러니 이 기업은 함부로 넘길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붙들고 있는 이게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어요. 엘리멜렉은요, 그 기업을 버렸다는 거죠. 더욱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이름이에요. 왜 이름 보면 이게 좀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은 박용태인데요, 제가 용용자를 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어느 목사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용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이름 어떤 목사님이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 그 목사님이 왜 제 이름에 용용자를 넣어가지고 그냥. 근데 이름을 보면, 근데 저는 이제 클 태자거든요. 이게 점점 자라가는 용인데, 이거 무서운 용이야. 그런데 이름을 보면, 그 좀 왜 우리 주변의 아이들 이름도 보면, 이게 좀 이게 예수 믿는 표시나는 이름 있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런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 믿음의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인데요, 하나님을 주신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그 시대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모압은 모압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런 거 없다, 성경은 그런 거 없고, 성경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이 아주 독특해요. 그렇지만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은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신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경악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어요. 이를테면 흉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욱이 가장은 자기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대책이 없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인생에는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를테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기타 등등 하여튼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밀려 닥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 얻기가 어려워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를테면 흉년이다, 원인이 분명해요. 이를테면 레위기 26장 19절 20절을 보면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흉년이 나는 생기는 이유가 뭐냐, 땅은 그 선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앞뒤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흉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일종의 경고 사인인 거죠. 단순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다, 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경고구나. 더욱이 사사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타락한 시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닥치는 거는요, 사실 원인을 알기 어려워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회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기 죄가 생각이 나거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단순한, 정말 분명한 거. 그런데요, 사실상 엘리멜렉이 무슨 죄를 지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 흉년은요, 엘리멜렉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실 그거 일일이 파고들려면 죄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코로나가 생긴 거죠. 많은 경우에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은요,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일이 밀려 닥쳤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인생에는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답이고 뭐가 이게 오답이냐, 이거 하려면 이게 흑백 논리처럼 선명하게 알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좀 어떻게 말하면 이게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여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암중 모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지켜보는 이런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난 중에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버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늘 선명하게 길이 보이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인생에는. 그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경고다 내지는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는요, 저절로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이 저절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시험 들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좀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보고 다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드는 뭐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저절로 고난이 유익이 되거나 저절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고난을 당할 때 멈추어 서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밀려닥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면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 위험한 일입니다. 흉년이 들면 어려움이 밀려닥치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흉년을 면할 수만 있다면 모압이라도 가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편법인 거예요. 편법.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고난이 있어도 이게 해결책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양식 있는 곳을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 되느냐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이거를 버려도 되는지 내가 저 모압신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려야 됩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출세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릴 줄 아는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면서 하나님께 응답할 줄 아는 그것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길이고 그것이 주의 율례를 배우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의 율례를 배울 때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멜렉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기는 했지만 삶이 좀 아름다워지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으로서는 발버둥을 치는 것이기는 했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은 이게 엘리멜렉의 집안이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힘들 때 있죠. 더욱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고 교회가 깊이 병들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티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옴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멜렉은요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데 나오미는 모압을 버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기업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참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니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좀 제 안에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것이 나오미는 진짜 믿음이 있는 여인인가? 이 나오미는 정말 훌륭한 여인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요 뭔가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좀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오미는 좀 뭔가 이렇게 여튼 정체가 불분명해요. 좀 헷갈려요. 나오미가.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나오미의 가장 큰 아쉬움은요. 남편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이게 좀 위험한 말이기는 한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말인가? 우리 아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가? 아담이요 하와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나오미가요. 나오미가 남편이 모압 가자 그럴 때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딸 착해 너무 착했나 봐요. 너무 착했나 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믿고 살지 마시고 남편이나 아내 말 듣고 살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아내가 정말 경건한 여인인지 질문하면서 남편과 아내 신뢰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고약한 짓을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야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마온사람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마온사람 나발이 돈은 많고 부자였는데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 다윗을 모욕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오는데 그 길을 막았었거든요.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과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너무 고약하고 자기 남편은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나발도요 살고 자기 집안 망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는 남편이 모압 가자 그랬을 때 아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떠받들며 살지 마시고 주님 경외하며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그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여하튼 자기 남편은 고향 이제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나오미는 그나마 모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라 그래요. 6절 보시겠어요? 6절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용기. 이거는 정말 훌륭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읽을 때 좀 질문하는 거는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못 들어서도 돌아왔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흉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혹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양식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쩌면 나오미는 조금 이제 향수병에 걸린 나이 많은 여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돌아오려고는 하는데 하나님 품으로 온다기보다는 그래도 고향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양식 따라오는 거라면 이거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요. 그 며느리를 이제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 오르바바 루시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혼자 된 거죠. 젊은 나이에 혼자 됐으니까 너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 만나서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기도 해요. 야, 우리나라는요, 왜 배우자들 잃으면 옛날에는 수절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 혼자 살게 했는데요. 수절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청교도들은요, 사별하면요, 최대한 빨리 세장가 가게 하고 새 시집 가게 만들었어요. 수절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는 뭐 연료문도 세워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성 억압적인 윤리예요. 남자들은 매이지 않았거든요. 여자들에게만 수절하라 그런 거예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만약에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일찍 남편을 잃거나 좀 아내를 잃으면 수절하라 그러지 말고 빨리 세장가 보내고 새시집 보내서 좀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나오미가 그렇게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너 시집가서 다른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나오미가 왜 그렇게 며느리들을 자기 어머니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느냐 하면 나오미는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장래에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 우리의 내일은요 훨씬 더 풍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은 늘 요 모양 요 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야말로 그래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오미, 우리 룻기 1장 11절부터 13절, 룻기 1장 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오미가 말하는 소망은 남편이에요. 이 나오미가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말하는 거는요,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남편이 죽고 어떤 여인만 남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혼자 된 여인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아들이 죽으면 다른 아들이 이제 이 여인을 보살펴.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무도 이제 오르바와 룻을 보살필 수 없다. 내가 다른 아들을 지금 낳아서 기르는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 이제 더 삶이 나아질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은요, 다 보면 이게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남편이 있어야 행복한데 이제 이럴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내 따라가도 더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 따라가지 말고 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장래에는 더 삶이 나아질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자기가 삶이 그렇게 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다는 점에 있어서 뭐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사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흉년이 된 이유도 사실 이렇게 삶에 다 무너져버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못 선택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사실 그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우리 교회 여기 화장실 내려가는 마당에 이게 인조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 인조잔디 없을 때 좀 이렇게 거친 그 아스팔트 길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밑에서 보는데요, 어떤 애가 아이들이 거기 뛰기가 딱 좋아요. 그 구간도 딱 경사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뛰는데 어떤 엄마가 이 식당 앞에서 뛰지 마 이랬는데요. 애가 막 정신없이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엄마가 달려가서 애를 일으켰더니 그 애가요, 자기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희한하대요. 그놈 성질이. 아니, 엄마는 거기 뛰면 넘어지니까 뛰지 마 이렇게 하는데 막 지가 뛰어, 지가 넘어져가지고 엄마를 막 때리는. 자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무시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런 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하나님 탓이라면 우리 인생의 좋은 점도 다 좋은 일도 다 하나님 탓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어떤 기쁨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감사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좀 이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탓할 수 있으려면 어렵지 않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한 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들어내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공정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날 따라와도 뭐 더 삶이 나아질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너 어머니의 집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돌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오미가 또 잘 알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다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지역신이라고 소개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모압에 가면 모압신을 섬기고 모압신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너 모압으로 돌아가서 네 어머니 집,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모압시 섬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는 말은 다 여호와 언급하면서 대단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인생에나 두 며느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인데 남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록 내가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도 너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십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여인이 나옴이에요. 엘리멜렉도 별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옴이도 그다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이런 나옴이 같은 사람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룻기에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룻기 1장 시작할 때 나옴이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룻기 다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룻기 넉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기쁨이에요, 이 나오미 이름의 뜻이. 그런데 기쁨을 다 빼앗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기 마지막에 보면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의 믿음 때문인가요? 나오미 별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래도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찾아온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하튼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큰 복을 주실 거다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모압을 떠나서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기업으로 찾아온 거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느냐? 믿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나서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아주 고약한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그 고약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끈질기게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끈질기게. 니느웨 보면 니느웨가요. 그 옛날 니느웨가 요즘은 이라크 모술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라크 모술에 가면요.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요나의 무덤이 진짜 무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니느웨가 지금 지명으로는 모술이라는 곳이고 이라크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선지자 요나의 무덤이 있다고요. 아마 요나는 그 무덤이 진짜 요나의 무덤이라면 아마 요나는 하루 정도 니느웨에서 일하다가 아마 거기서 계속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님께로 나오는 그 영혼을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늘 똑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당에 나아오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감사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내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지난주일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감사 안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상처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따뜻한 그 성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상처를, 아무리 많은 억울함을 짊어지고 있든지,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사 안으시는 그 하나님 이름 늘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